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몇 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 21장이 마지막 큰 네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부터 11장, 두 번째 단락은 12장부터 16장 12절까지, 세 번째 단락이 16장 13절부터 20장까지입니다. 이제 네 번째 단락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을 이루고 있는 큰 각각의 단락들은 다시 몇 개의 소단락으로 나뉩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와 관련된 선포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선포가 나오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 마지막으로 제자를 파송하시고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2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조금 더 크게 보면,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이제 앞으로 세 개의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전 청결하시는 사건, 세 번째로는 무화과나무를 마르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사건들은 각각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또 동시에 이 뒤에 가면 이제 두 번째 소달락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거거든요. 그 말씀 선포하실 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선포하실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을 조금 더 정확하고 풍성하게 이해를 하려면 뒷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를 다시 잘 읽고 그 설교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보면 아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또 동시에 뒤에 나오는 설교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건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아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 설교를 주님께서 좀 더 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라는 것들을 뭐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가 오늘 7절까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은 사실 11절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7절까지 말씀만 보고 내일은 뒤에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내용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이제 주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니까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등장인물이 처음에 그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냐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맨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앞장을 서시고 그 뒤에는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는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함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어제 본문에서는 여리고에서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다. 이제 지척에 다다른 거죠. 예루살렘까지 다 다다른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자 하시는 행동이 나와요.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때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주변 사람들이나 심지어 제자들도 정확하게 잘 알지를 못했거든요. 나름대로 그냥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잘못된 오해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죠.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3절에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끌고 가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묻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그럼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대답을 하고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놓고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잘 생각해야 될 내용들인데,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과정, 방법을 직접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주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겉으로 드러내시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나귀 새끼를 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로 표현하신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는 사람으로 표현하신 거죠. 사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다른 교통수단도 있습니다. 뭐 조금 더 험악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냥 걸어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들여서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귀 새끼 타는 것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선택을 하셨을까? 본문에 그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부분서부터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것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목적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자 들어가시는 것이니까 가급적 그에 걸맞는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 갖고 있는 생각, 계획, 실제로 하는 행동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을 취해서 하시는 거예요. 가령 예수님께서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러 간다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말도 준비하고 마차도 준비하고 좋은 옷도 준비하고 뭐 어떻게 되었든 사람들도 부려서 돈 주고 사서라도 호사스럽게 사람들을 앞에다 쭉 늘여 세워놓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주님의 계획도 말씀도 십자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도 십자가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용이하게 좀 이해하려면,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반대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 왜 이것을 제자들에게 부탁을 안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부탁을 안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십자가 안 믿습니다. 십자가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앞부분에 보면 제자들의 어머니까지 찾아와서 뭐라고 하죠?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갖게 되실 텐데 그때 우리를 주님의 좌편 우편에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다 다윗의 자손을 외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또 앞부분의 두 맹인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 그리고 뭐 물론 큰 무리가 갖고 있던 생각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생각들이 예수님의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안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맡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입성입니다. 이제 지금 올라가시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입성을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에도 결혼식하고 신혼여행 갈 때에 차에다가 막 풍선 달고 예쁘게 치장해서 보내잖아요. 그때 자전거 빌리는 사람 없죠? 그때 조그마한 소형차 빌리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그거 하나라도 큰 차, 좋은 차 빌려서 실어서 공항에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권사님들에게 만약에 준비하라고 했으면 아마 호박마차가 아니라 리무진 준비해서 예수님 거기다가 실어 보냈을 겁니다. 그럴까봐 안 시키는 겁니다. 그럴까봐. 우리 권사님들은 시험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제 임직식을 하거나 위임식을 할 때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왜 안 맡길까요? 만약에 권사님 장로님께 맡기면 저 위임식 한다 그러면 여기다 꽃다발로 다 채울 거예요.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임식 하는 건 그거 하나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걸맞게, 그냥 종이 되겠다, 섬기는 사람 되겠다 한 것이니까 거기에 걸맞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부귀영화를 누리러 가는 거, 지금이라도 조금 더 예수님께 잘 보이고 티를 내서 잘 섬겨 드려야 그려야 뭔가를 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만 놓고 보면 되게 안타깝고 쓸쓸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생각이 똑같고 제자들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고 이럴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 녀석들에게 이걸 맡겨놓으면 십자가 지는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정반대를 준비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제자들에게 맡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저도 예전에 이제 2009년도에 안식년으로 미국에 1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김학경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김학경 전도사님에게 교회를 맡겨두고 갔는데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맡겨두고 갈 때는 뭐 갔다 와서 혹시 제가 목회를 다른 데 가서 하거나 다른 사정이 생기면 뭐 김학겸 전도사님이 교회를 맡아서 섬겨도 상관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정도 생각하니까 맡기는 거죠. 그때에 아 나는 그냥 붕어빵이나 사 먹고 떡볶이나 사 먹고 그렇게 하루를 때우는데 김학겸 목사님은 교회를 맡기면 스테이크만 먹겠구나 이러면 안 맡깁니다. 뭘 사 먹어도 나랑 비슷하게 사 먹겠구나. 뭘 해도 나랑 비슷하게 하겠구나. 큰 무리가 없겠구나. 이러니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못했을까? 제자들이 단 한 번이라도 주님, 우리도 십자가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품고 예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삼고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내가 그게 싫어도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그 제자들을 믿고 맡길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절부터 보시면 4절과 5절에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이 4절과 5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장면을 해석했는데 해석하고 평가를 했는데 그 설명을 하면서 구약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가 이미 이것을 예언을 해놨다는 거예요. 일러스트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죠. 메시아가 왕으로 오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마태가 이 장면을 구약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참 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왕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마태가 설명하기를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메시아가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기는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왕이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서 예언을 해두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처럼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지만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십자가까지 예언하지는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은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알았다면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겠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겠죠. 근데 거기까지 완벽하게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여하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셨고요. 그 이후에 6절과 7절에 보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나옵니다.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을 한 것이죠. 7절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참 묘한 느낌을 가져요. 왜냐하면 일단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 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사실을 그냥 사실 그대로만 설명을 하고 기록을 합니다. 어떤 분위기였는지 어떤 뉘앙스였는지 그런 것들은 잘 기록을 안 하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만 있거든요. 말을 준비해야 되나 마차를 준비해야 되나 군인들이라도 돈 주고 사올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는 판국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 갖고 와라 나 그거 타고 갈랜다 했을 때에 제자들이 순종을 한다고요. 여러분 순종을 할 때에 투덜투덜하면서 순종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했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은 나귀가 어울려. 나귀가 참 좋은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순종했을까? 아니면 나귀는 도대체 왜 갖고 오라고 하는 건가? 중간에 갈아타시게 말이라도 따로 준비를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낙의 새끼를 갖고 왔을까요? 여하튼 이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제자들이 다 이해를 했건 이해하지 못했건 제자들 스타일에 맞건 안 맞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건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고민하다가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고민하다가 순종하는 게 훨씬 더 귀한 일이고요. 물론 제일 아름다운 건 고민 없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제자들 순종을 합니다. 동시에 본문에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두 번째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죠. 나귀 새끼 주인들입니다. 나귀 새끼 주인도 왜 예수님이 그걸 사용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내어드리는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미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려서 그리고 또 내일 뒤에 이어나오는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우리가 다 충분히 내용을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생각해야 할지도 또 우리가 묵상해야 할지도 이미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주님은 십자가지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계획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곳에서 더 험악한 십자가를 감당해 주실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그래야 좀 어울리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 순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늘 기본적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잘 안 돼서 그렇지 주님을 섬길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섬겨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겨야 됩니다. 뭐든지 꼴과 모양이 좀 비슷하게 잘 맞아떨어져야 돼요. 예전에 한번 영등포에 있는 광야교회라고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노숙자들을 사역하고 뭐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사역하고 이런 그런 곳이었거든요. 광야교회를 찾아갔는데 처음에 교회를 잘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입구나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모양이 교회 같지 않습니다. 노숙자들이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강남에 있는 교회처럼 예배당 지어놓고 금치를 해놓으면 노숙자들이 들어오겠습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우리가 자조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예배당이 이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기가 참 편안하잖아요. 나랑 어울려 보이고. 만약 여기에 그냥 금으로 다 휘둘러가지고 맥기치를 해놓고 막 이러면 좀 이상하겠죠. 이상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또 내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대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늘 이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런 얘기해요.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 다이아 반지를 해준다고 해서 제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모가 손 번쩍 들었는데 다이아가 반짝반짝하면 별로 아름답지 않다. 어울리지 않는다. 섬김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살 것으로 생각했으면 그런 직분을 갖기로 했으면 옷차림도 말하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그에 걸맞는 게 맞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따라서 순종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지 내가 좋은 것 드릴게요. 내가 가장 무언가 드릴게요. 내가 이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도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좀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다. 기왕이면 많은 권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존재로 주님이 입장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설령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우리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아 주시거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하실 때에도 우리가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십자가 감당하실 때 그 옆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우리 모두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낮아지시고 주께서 또한 겸손하게 행동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구원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더 높은 권력과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하여 우리도 마땅히 당연한 듯이 권력과 풍요를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가장 우선시하고 주님을 기준 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풍요로우실 때에 우리도 풍요롭게 하시고 주께서 혹여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을 취하실 때면 우리도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때들도 있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기쁘지 않을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또 기쁨으로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 장 함께